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그 기근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가는지 요셉이 펼쳤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우고야 마침내 꺼지는 것처럼 그 세찬 바람을 동반한 산불이라고 하는 기근은 애굽과 또 애벽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삼킬 듯이 번져가고 있었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사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기근을 해결하고 또 그 돈은 애굽의 국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여러 짐승들을 팔아서 곡식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든 또 개인 가정이든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중대한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또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쓰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임한 또 국가에 임한 경제 위기를 조금씩이라도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팔 짐승마저 남게 되지 않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자기들을 사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외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토지였습니다. 고대 대부분의 국가가 그랬듯이 애굽 역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망하지 않는 한 땅을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적인 일을 행하면서 국가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그가 총명했기 때문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야지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으면 바른 역할을 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볼 때에 모두들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땅,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레위인의 삶은 요원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과 대부분의 땅이 국유화가 되자 요셉은 다시 땅을 나누어 주어서 소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 소작하게 한 사람들로부터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량을 내거나 또 넓은 땅을 소작받아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기 때문에 누진세와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자작농을 하다가 소작농이 되면 온갖 불평이 터져 나올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으로 농사를 지어도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고 또 그 땅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20%의 세금을 내는 것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네들을 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주변의 모든 국가가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재정이 악화가 되면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재산이 절반 이하로 줄 수도 있고 봉급 봉투가 많이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자기가 하는 기업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는 더 흥황하여서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에 참석해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되었던 분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 봉급 봉투가 얇아지거나 또 경제 규모가 작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다고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손에 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자신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그 자손의 때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신비한 은총이었고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후에 야곱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기근을 만나게 되든지 꼭 하나님만 붙든다면 22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만났던 그 기근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47장 28절에서 31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산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의 허벅지, 정확하게는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게 하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구초심의 이유 때문이거나 그가 애굽에 매장되면 훨씬 더 큰 무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있었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미 야곱은 앞장 29절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에 연세 높으신 아버님이 계속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힘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는 식사는 꼭 하루 세 끼 다 하십시오.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소화 잘 되는 연한 음식을 드십시오. 힘드시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시고 밖에 산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호전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가시겠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암 말기입니다. 게다가 암이 폐와 신장까지 전이되었고 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장례를 부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관련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둘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두 아들과 두 손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심하게 봐야 할 단어가 이스라엘과 힘을 내어입니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왔다고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야곱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언약으로 후손에게 이어지는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는 축복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부가 그의 후손에게 하는 비는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누워있던 침상에서 앉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누워서 해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가 누워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침상에 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들은 더욱 절실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힘을 불려들여서, 힘을 소환해서, 힘을 결집해서 이런 단어들로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에게 미래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의 민족을 구성하는 후손에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또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앉은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루스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루스는 베델의 본래 명칭입니다. 야곱이 그 루스 땅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청혼의 품을 꾸며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당신이 너무너무 유능하니까 우리 회사로 와 일해 주십시오라고 러브콜을 받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외삼촌이 무엇인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신용 파산을 당하고 신용 불량자처럼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는데 해외에 있는 친척이 한번 와봐. 내가 약속은 못하지만 이곳에는 옥수수 밭이 아주 넓어서 늘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혹시 네가 일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줄게 라고 편지를 보내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중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은 이렇게 눌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꼭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마 그때 야곱은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배교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처절하고도 가난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사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인데 자신에게 이어져 왔고 이제는 너 요셉에게 이어져 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147년의 생애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표현한 대로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 타락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쓰나미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헤쳐나왔는데 그렇게 그의 인생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아들에게 딱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왜 루스, 즉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겠습니까? 야곱은 참 세속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눈을 뜨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한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지금 요셉의 아들, 즉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 아이들은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자격이 없다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함으로 그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구성하는데 한 지파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의 의미는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모 빌하와 동침하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두 배로 받게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하나씩이지만 이 요셉의 아들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명분이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은 야곱은 갑자기 약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봐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만 아내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있었고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도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도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여인이 경쟁하듯이 야곱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섯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도 각각 두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라헬은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 아들, 자녀의 이름은 엄마가 짓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라헬이라면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자신의 그 원통함을 멋지게 풀어주셨다고 해서 정약용이라고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용은 약오르지 용용 죽겠지의 주말입니다. 라헬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하선이라고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원해서 낳은 귀한 아들이니 이 땅에서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라고 그 과거에 그 고전 유목극장입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7대 독자 그 서용춘 씨가 아버지고 아들이 이미춘 씨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름이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는 이렇습니다.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토 사리사리센타 모리모리세프리깡 그 외에도 뒤에 이름이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제일 마지막 이름이 복동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긴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낳은 아들을 이름 짓기를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소서입니다. 라헬은 그 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통함을 품고 오랫동안 그 아들 원하다가 낳은 그 아들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요셉이 팔려간 동안 야곱은 22년 동안 그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한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들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원통함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장차 장자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니까 5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라헬이 새롭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태어남이고 아주 큰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아주 작게 보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 모릅니다.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고 우연히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 일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일만 있을 따름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큰 일로 얼마나 큰 일로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의 아들들은 7년의 그 풍년 기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 중년의 2년째에 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지금 약 2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요셉의 아들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에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라고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답변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애굽에 살면서 그 야곱 요셉의 아들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그토록 그리며 살았던 요셉이 자기의 자식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처럼 야곱의 시력이 약해져서 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그 판사 앞에 서 있는 피고에게 묻습니다. 물론 그 판사는 그 피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뭐 주소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묻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사는 곳을 말해주고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그 재판이 엉뚱한 사람을 재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70년 전에 자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속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에서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니면서도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일에 대한 참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난 삶에 대한 추억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야곱은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17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마치자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무릎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0세가 된 성인이기 때문에 또 야곱의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릎 위에서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무릎 사이에 있다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웠는데 제가 만약 그 야곱이라면 제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또 제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요셉을 위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그 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요셉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그 섬기다는 단어 할라크는 동행하다의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가 같은 단어 할라크입니다.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뜻이 동일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그런 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그 기르다라는 동사는 목자가 되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다가 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야곱은 양처럼 자기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게다가 고집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길러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건지다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하다의 뜻입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없었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20년 전에 대기근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산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자기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번식하다는 물고기 떼처럼 우글거리다의 뜻입니다. 무슨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큰 연못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안에 많은 잉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던져다 주면 그 잉어 떼들이 모두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몰려있는 그곳에는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이 아이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두 아들을 위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하는데 이렇게 내밀었기 때문에 이 오른 그 에브라임에게 있는 이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로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장남과 차남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사실 앞에 5절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려고 할 때부터 에브라임의 이름을 므낫세 이름보다 앞세워서 에브라임은 장남 루벤 같고 므낫세는 차남 시므온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는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북쪽의 나라를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북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표현되곤 합니다. 반면에 므낫세의 지파는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셉에게 이어졌던 그 장자권이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장자권이 장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표면적으로 자격 있는 장남보다 자격을 갖추어지지 못한 동생에게 장자권이 이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표면적으로 볼 때 자격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17년 동안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조상들이 매장된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손을 잘못 올렸다고 생각하고 교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고 나도 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그 기도를 할 때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자신은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를 속이고서라도 그렇게 기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살아가면서 깊이 각인하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에 요셉이 루스의 시스턴 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스에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나라가 지금 비록 이 가난을 떠나지만 나를 돌아올 때까지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런 기도를 야곱은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그토록 감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땅히 장남인 므낫세를 장자로 삼고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에 나도 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장자로 이어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이루기에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데는 요지부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에 대해 다른 말을 하게 될 때에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며 섬겼던 하나님, 야곱을 길러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요지부동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좋은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사슬들이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신앙의 사슬들이 아름답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은총의 사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